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지만 그러나 곧이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돌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돌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끝이라면 교회는 불가능하죠.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불러 모으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반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의 반전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난 2000년간 줄곧 부흥해 왔습니다. 쇠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참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제도에 묶였거나 무덤에 갇혔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사라져야 마땅하겠죠. 아니요, 태동하지 말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신 참된 교회는 언제 어느 때나 생명력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거나 우리 또한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반전의 모습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빈 무덤의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두 마리아가 무덤의 증인, 빈 무덤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빈 무덤에 있는 그 염습한 수인은 개켜져 있는 것도 아니요,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가지런히 있는 그대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를 쌌던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듯 그 옷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시 기운 없는 축 늘어진 어깨로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이 두려워, 그들은 한 곳에 지금 모여서 문을 잠그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까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상황은 됩니까? 문이란 문은 모조리 잠그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불쑥 나타나신 것이죠. 물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잠시 뵈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 전갈의 말씀을 남기고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문이 다 잠겼는데 어떻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몸은 몸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한가운데 있는 장소에 서셔서 첫 말씀, 부활 이후에 첫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건네실까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따라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짙은 어둠 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불안 속에 시달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고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고귀한 것은 우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까닭이 뭡니까? 그게 있으면 더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있어야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 앞서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평강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활 이전에는 평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말씀하셨고 또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평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의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의 평강은 어떤 걸까요? 세상은 뭘 평안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평안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평안합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욕구, 더 큰 욕망에 시달리다가 그런 더 큰 욕망이 충족될 때 우리는 또다시 잠시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긴장된 채 살아갑니다. 조금 힘 있는 사람, 강자를 만나면 위축되고 금세 불안해지고 또 조금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금세 우쭐대고 언제 도대체 평강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평강은 상대적 평강이요, 조건부 평강이요, 늘 변화무쌍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눈금이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고 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마치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그분의 관심이요, 배려요, 사랑이어서 거기에 흠뻑 젖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평강이 우리 인생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이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르고 충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모르고 뽑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족할 거라는 것도 알았고 두려워할 것도 알고 도망갈 것도 알고 배신할 것도 알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지라도 그분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얼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들의 표정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 왜 나를 귀신처럼 보느냐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귀신이라고 부르짖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여전히 더 어쩌면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 주님께서는 이 지금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힌 손. 아니 부활하신 그 몸이 왜 손에 못 자국이 남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활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냥 순수한 단지 영이라면 살과 뼈가 있을 턱이 없지 않냐. 그러나 나는 살과 뼈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에 상흔도 못자국도 그대로 선연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몸이 어떻게 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냐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무슨 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듯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쨌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 관한 강해를 들어요. 그러다가 잠시 숙식하는 기거에 들어가서 더 성경을 배우고자 할 때 식사 때 주님께서 기도를 할 때 축사하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잠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은 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절할까 봐서. 둘 이상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둘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그분은 부활의 시간들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보여주는 행동이 뭐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주님, 의심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반복하실까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샬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먼저 평강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들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다투는 사람들로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란 항상 평안이 강물 흐르듯 흘러야 하는 곳입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샬롬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평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경제 체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불안하게 흔들어야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자꾸 흔드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점점 불안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권력 체제는 점점 더 불안해져야 점점 더 순응적인 권력적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어떨까요? 문화적 질서는 점점 더 음란하고 파괴적이겠죠. 목적은 뭡니까? 모든 기준을 파괴해야 기준 안 되는 것들을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토록 많은 기준들을 파괴합니까? 모든 기준과 질서를 왜 파괴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기준 아닌 것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기준들을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기준,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뭘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세력들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뭘 가지고 우리가 평강을 지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야 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어요.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두 번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미셔너리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죠. 미셔너리라는 우리 선교사라는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냥 보낸다는 뜻이 보냄, 미시오. 그분은 보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내서 오셔서 그분은 뭘 하러 보내러 오신 것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두보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은 마치 홀로 외줄타기를 하고 내려오듯 이 땅에 오셔서 교두보를 만들고 그 교두보를 통해서 전진기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세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 세상적 질서 속에서 어쩌면 마치 인질범의 의도를 모른 채 인질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출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출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미셔너리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가 오셔서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분은 구원하셔서 구출하셔서 구조대로 만드셔서 그래 그들을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출받은 자의 소명은 다시 구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사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오라, 나를 따르라 고 부르셨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건 우리 잘 아는 영어로 어파설, 사도죠. 그것도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것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보냄을 받아 오셨고 보냄을 받아 오신 분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진 우리를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새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이란 뭐라고요? 미션 자체가 보내는 행위요. 미션 자체가 보내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르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모른다면,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 셋이나 지읍시다 라는 안주하고 마는 존재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40번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과 그런 뉘앙스를 지닌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듯 이 땅에서 탄생하게 될 교회 또한 보냄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미셔널 처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 선교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세상이 나를 보내신 자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신 자가 다시 우리를 보내시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0절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따라서 보내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권대사의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전권대사란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실 때 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내시는 자의 위치에서 보냄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걸 놓치면 우리는 뭐하러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무엇인데,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걸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를 어떻게 그냥 보내시겠어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을 성령으로 또한 하나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기억이 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으면 이 그림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듯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10명의 제자입니다. 유다는 떠났고 도마는 무슨 일인지 이 자리에서 자리가 비었어요. 어쨌건 이 자리에 지금 10명의 제자를 놓고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마치 흙에 생기를 불어넣듯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교회요.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지만 그러나 그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죠. 문을 걸어지 않고겠죠. 우리끼만 꽁꽁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못 떠납니까? 왜 안 갑니까? 못 들었거나 들어도 안 들은 채 하거나 잘못 들었거나 그렇겠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어서 영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로부터 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36장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예요. 36장 24절로 2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율례를 따를 수 있습니까? 새 영이 부어져야, 약속하신 이 새 영이 와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37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곧 대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에스겔서에 예언된 바로 이 일, 저들이 새 영으로 충만해져서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 죽음의 계곡과도 같은 곳을 가서 대언하여 이르되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서 저희들이 살아나라. 그럴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하나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란 에스겔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어디를 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디를 두려워서 가겠습니까? 한 걸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요,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14장 16절 17절입니다 약속을 미리 하셨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약속대로 주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거듭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력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가야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 가셨다가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숨을 쉬시며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꿀 때 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좀 더 주님께서는 지체하십니다. 한 번 더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또 다른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예, 31절 32절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두려움에 쌓여있던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란 누굽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반전을 빼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되는 것,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부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고 이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증언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저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산으로 다시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도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지금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축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부활의 증인,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부활의 증인, 더 이상 탐욕에 찌들지 않은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세례 공동체가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라서 너는 죄를 사하노라, 너는 죄를 사하지 않노라 이걸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의 이 굿뉴스가 전해지면 그들은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서 그들에게 죄는 사하여졌다, 십자가의 복음과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셨다, 일어나셨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요 보내심을 받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일부 예배 때 2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간절히 세례식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들이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물세례 받았지만 이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요 그 이후에 서신서들의 기록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들의 걸음이 없다면, 부활의 증언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신약 성경은 부활에 관한 기록이요, 부활에 관한 증거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행동과 선한 규범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굿뉴스예요. 죽음을 이겼다 라고 하는 굿뉴스입니다.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굿뉴스예요. 그 뉴스가 전해질 때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한 시대를 돌아보면은 이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 한 시대는 부흥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한 시대가 쇠퇴했어요.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와 민족은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언이 사그라들 때는 그 나라가 쇠퇴 일로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번성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래야 이 민족에게 얼마만큼 부활이 증언될 것인가? 그래야 이 민족이 얼마나 일어설 것인가? 얼마나 죄 사함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것인가? 여러분, 이 사회가 죄 용서받지 못해서 이렇게 극악해지는 거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 아십니까? 저들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까? 죄 사함의 소식이 왜 전해져야 하고 왜 부활의 증인이 저들에게 가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부활의 증언으로 날마다 이 증언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당한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로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생명이 전해지겠습니까? 주님,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정말 값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근황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언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이직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제도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교단과 교파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는데 아낌없이 우리를 헌신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께서 다시 보내심을 감사하며 참된 주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